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8일 목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 후서와 구약 에스겔서입니다.
13장. 이번이 내가 세 번째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셈이 됩니다. 모든 소송 사건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이미 경고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과 떨어져 있는 지금 전에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나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내가 다시 가면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반드시 벌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나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보기를 원하니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대할 때 결코 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가운데서 강하십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이 약하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보고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낙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험에 합격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 합격한 것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비록 시험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여러분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이 강할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전처럼 다시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떠나 있을 때 이런 일들을 편지로 쓰는 것은 내가 여러분을 찾아갈 때 주께서 내게 주신 권위를 써서 여러분을 너무 가혹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이 권위는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욱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전처럼 다시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우리가 부탁한 일들을 하십시오. 꼭 같은 뜻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서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사귐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Brother, listen in to the Glory Land Chorus. Listen to the glad Hosannas roll.
Turn your radio on.
Get a little taste of joy's awaiting. Get a little heaven in your soul.
Get in touch with God.
Turn your radio on.
And listen to the music in the air.
Turn your radio on. Heaven's glory share.
Turn the lights down low.
And listen to the Master's radio.
Get in touch with God.
Turn your radio on. Listen to the songs of the fathers and mothers and the many friends gone on before.
Turn your radio on.
Some eternal morning we shall meet them over on the hallelujah shore.
Get in touch with God.
Turn your radio on.
And listen to the music in the air.
Turn your radio on. Heaven's glory share.
Turn the lights down low. And listen to the Master's radio.
Get in touch with God. Turn your radio on.
And listen to the music in the air.
Turn your radio on. Heaven's glory share.
Turn the lights down low. And listen to the Master's radio.
And get in touch with God. Turn your radio on.
Get in touch with God. And turn your radio on.
Ezekiel서 제6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신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에게 내릴 심판을 예언하여라. 너는 이렇게 외쳐라. 이스라엘의 신들아, 너희는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산과 언덕에게, 계곡과 골짜기에게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전쟁이 들이닥치게 하여 너희의 산당을 없애버리겠다. 또 번제물을 바치는 너희의 제단이 폐허가 되고 너희가 분향하는 제단이 부서질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을 너희의 우상들 앞에 던져버리겠다. 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들의 우상 앞에 놓고 너희의 해골을 모든 제단의 둘레에 흩어놓겠다.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마다 황무지로 변하고 산당들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 제단들도 무너져 못쓰게 되고 너희 우상들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져 사라지고 너희가 분향하는 제단들이 파괴되고 너희가 손으로 만든 것들이 모두 말끔히 없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 한 가운데서는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널려 있을 것이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서 얼마를 남겨 전쟁을 모면하게 하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살아가게 하겠다. 전쟁을 모면한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 이방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비로소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내게서 떠나갔고 음욕을 품눈으로 그들의 우상들을 따라가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과 그 모든 혐오스러운 일을 기억하고 스스로 몸서리를 칠 것이다.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공연히 말한 것이 아님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외쳐라. 아, 이스라엘 족속이 온갖 흉악한 일을 저질렀으니 모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때문에 쓰러질 것이다. 먼 곳에 있는 사람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전쟁에서 쓰러지고 아직도 살아남아서 포위된 사람들은 굶어서 죽을 것이다. 내가 이와 같이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 모두 쏟아놓겠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서 전쟁에서 죽은 시체들은 그들의 우상들 사이에서 뒹굴고 그들의 제단들 둘레에서도 뒹굴고 높은 언덕마다 산봉우리마다 푸른 나무 밑에마다 가지가 무성한 상수리나무 밑에마다 자기들이 모든 우상에게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던 곳에는 어디에나 그 시체들이 뒹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나의 손을 펴서 그들을 치고 그 땅을 남쪽의 광야에서부터 북쪽의 디블라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거주하는 모든 곳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저장 믿고 뒤에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나는 두기고를 에베소에로 보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또 책들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구리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대도 경계하십시오. 그가 우리 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대만은 나를 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혼란한 영적 상황에서 바른 교훈으로 교회를 바로 지킬 것을 당부한 본래의 당부는 끝나고 이 편지를 닫기 전 주변적인 상황을 소개하고 안부를 나눈 후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축복하는 내용으로 편지가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과 관계에서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바울이 고백처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처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서 1장 3절에 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을 추앙하고 존경하던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다고 하는 슬픔은 저 마음 언저리에 아무래도 아프게 멍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9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오고 가는 인생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9절인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의 고백을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한 바 있었습니다. 자신의 육신에서 삶의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을 가장 긴밀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보고 싶어서 하는 호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편지로 다할 수 없는 기묘한 영적 당부를 앞에 사도 요한처럼 직접 만나서 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디모데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자신의 사사로운 부탁, 옷이나 책을 가져오라는 부탁까지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친아들보다도 가까운 부자간의 관계를 보는 것 같은 감이 들기도 하는 데서 서로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관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과 디모데처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하는 그리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0절인데 여기는 바울의 애절한 마음과 함께 그의 보내심을 받고 자기 역할을 하는 두 인물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10절을 상관되는데 앞에서 약간 언급한 대로 대만은 옥중서신을 기록할 때는 바울과 함께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기독께서도 이 세상의 육신으로 계실 때 이미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 주님께 선택된 그리스도인들까지 미워할 것이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요한사도는 다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일서 3장 13절에 격려함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의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고 앞에서도 나눈 바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한쪽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의 영화를 포기하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실 것이지만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대마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0절 하반절인데 그레스게, 라틴의 번역으로 성장, 자람 같은 뜻을 가진 다른 곳에서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없고 이곳에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복음 증거를 위하여 갈라디아로 보내진 것으로 이해되고 달마디아 지역으로 보내진 디도는 로마서 15장 19절에 언급되는 대로 마게도니아 서북편인 일루니곤 지역의 지명으로 이해되고 이 디도는 바로 디도서를 통해서 구브로의 임무를 감당하고 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도 나타납니다. 그곳에 보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두 사람은 안타까움으로 거론한 대마와는 다르게 지금도 여전히 충실한 일꾼들로 바울의 동역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여겨집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1절인데 여기서는 바울의 또 다른 동역자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누가와 마가는 전혀 다른 관계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앞에서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하는 당부를 했던 것도 바울의 신변에 다른 사람이 없이 여기 기록되는 대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는 자신의 인생의 마무리를 앞둔 시점에 고독감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 누가가 바울의 동역자가 아니었다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겠느냐는 의문을 가지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바울의 몸에 가진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표현한 질병을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 다스리고 관리했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 누가야말로 분명히 세상에서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 세상의 영화를 버리고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고 세상의 존귀를 포기한 앞의 대마와는 정반대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1절 하반절인데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는 당부와 함께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거나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12절의 내용은 디모데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능한 조치들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는 바울의 표현으로 볼 때 이미 바나바와 바울 마가 간에는 모종의 화해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알사고와 바나바의 생길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골로새서 4장 10절에 기록이 이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싸움을 일으켰던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에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12절에 하는 이 사람 디모데를 자신에게 부르고 보냈다고 했는데 두기고 행운이라는 사람을 아시아 사람 두기고 사도행전 20장 4절에 했고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골로새서 4장 7절에 평가들을 들어보게 되는 데서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3절, 15절 말씀 중심으로 가져오라는 당부입니다. 너가 올 때에 드루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13절인데 여기서 겉옷과 책을 가져오라는 일상의 움직임에 필요한 것과 구약 성경일 것으로 여겨지는 책을 챙겨올 것을 부탁합니다. 가보, 과일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13절 상반절에 부탁합니다. 이 사람의 기록을 다른 성경에서 볼 수 없는 데서 두로아에 살고 있는 신실한 기도인으로 보여지고 이 사람의 집에 옷이나 책들을 보관해 두고 필요할 때 가져올 수 있었다면 역시 복음으로 바울을 존경하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14절에 이미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언급한 같은 인물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14절 중간에 있는데 바울이 어떤 해를 입었는지는 기록이 없지만 대단히 위험한 인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은 그러한 패역한 사람을 직접 대항하지 않고 그의 사악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라고 하나님께 맡김을 보는 데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는 로마서 12장 17절에 거나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는 로마서 12장 19절에 자신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견딘 어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이유로 디모데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15절이죠. 결국 바울 일행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을 것임에도 그런 생명의 진리를 심히 대적하였다는 사실의 예를 들어서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갖고 있지 않은 바울이지만 이 세상을 하직할 시간이 가까이 오면서 남겨진 복음을 위한 나머지의 역할을 자신이 떠난 후에라도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통하여 지속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부르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대마를 안타까워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외투와 성경책을 가져다 줄 것을 부탁합니다. 우리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서로에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거리낌이 없는 천국의 가족들로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기 원합니다.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책을 주셨습니다. 그 책을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놀라운 책을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그 유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신비스러운 책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흔히 그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영어로 The Book이라고 하는데 이같이 부르는 이유는 이 책 자체가 이미 하나의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는데요. 바이블은 원래 책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성경은 여러 곳에 산재해 있던 40여 명의 저자들이 약 1600년에 걸쳐 저술한 66권의 책을 한데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각각의 내용이 서로 모순 없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책을 갖게 된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것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그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됩니다. 구약은 신약에 비해서 그 부피가 3배나 많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기록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400년 전에 완성되었습니다. 성경의 원본은 동물의 가죽, 이것을 양피지라고도 하는데 동물의 가죽이나 파피루스 초목으로 만든 종이에 손으로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 장마다 손으로 직접 써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사본이 드물었고 매우 귀중했습니다. 구약의 39권은 아람어로 된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39권 중 처음 5권은 주전 1500년경에 모세가 쓴 것이고 나머지 책들은 그 후 약 1000년 동안에 저술된 것인데 주전 400년경에 서기관 에스라가 그 책들을 한 권으로 편집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기록은 니헤미야서 8장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구약 성경은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바벨론 포로 후에는 히브리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 이후에는 그리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계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스어로 번역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전 3세기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셉투아진트라고 부릅니다. 셉투아진트는 70이라는 뜻입니다. 그 까닭은 아마도 70명의 학자들에 의해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을 그리스어로 번역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가르치실 때 이 번역서를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신약 27권은 그리스어로 기록한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대부분의 저자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이었으며 주후 1세기에 완성되었습니다. 이 신약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당시에 일어났던 획기적인 일들 그리고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각 권의 원본은 모두 분실되었거나 파손되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본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 원본들의 사본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사본은 로마 바티칸에 보존되어 있는 주후 4세기에 기록된 바티칸 사본과 런던 대영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주 5세기 것인 알렉산드리아 사본, 그리고 역시 대영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주 4세기에 기록된 신의 사본 등입니다. 그 외에도 이만큼 중요하지는 않아도 수많은 사본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1947년에는 사해 근처 동굴에서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사해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주전 1세기나 2세기경에 기록한 것으로 구약 번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해 사본보다 먼저 기록된 사본들과의 원문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구약 성경 저자들의 본래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약 원본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신약이 저술된 직후에 만들어진 번역서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후 405년에 제롬이 라틴으로 번역한 불가타가 가장 중요한 번역본 가운데 하나입니다. 천주교에서 번역한 영어성경은 그리스 원본보다는 불가타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초대교회 교부들이 만든 수많은 성경 인용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기록된 사본과 초기 번역서들, 그리고 교부들이 만든 인용문들을 학자들은 서로 비교해가면서 신약 저자들이 쓴 내용을 거의 정확하게 단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최초의 원본과 동일한 것으로 필사할 때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성경의 뜻과 그 내용에는 변화가 가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기록한 성경을 다른 여러 언어로 번역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영어 번역본과 우리말 번역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 번역본입니다. 처음으로 신약이 영어로 번역된 것은 잔 이클리프가 22년 동안의 힘든 노력으로 1382년에 완성했습니다. 1456년에는 요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했습니다. 그러자 성경을 훨씬 빠르게 출판하게 되었으며 인쇄상의 어려움도 거의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구텐베르크가 처음으로 인쇄한 책은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영국의 윌렘 틴데일이라는 사람은 천주교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약을 번역해서 1525년에 인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쇄한 책 대부분이 런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불태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한 윌리엄 틴데일은 백성에게 성경을 나누어 줬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여, 영국 왕 눈을 뜨게 하옵소서. 영국 마일스 커버데일은 처음으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다른 번역서도 뒤따라 나오게 되었고 1604년에는 윌리엄 틴데일이 기도한 것처럼 결국 영국 왕의 눈이 띄어져서 당시에 저명한 학자 54명에게 성경을 번역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킹 제임스판 영어 성경입니다. 1611년에 완성된 이 번역본은 수백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장 많이 애독하는 영어 번역본 가운데 하나입니다. 1982년에는 뉴 킹 제임스판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역본들이 나왔습니다. 1885년에는 84명의 영국과 미국 학자들이 킹 제임스판을 발간할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사본들을 참조해서 영어 개정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1901년에는 미국에서 미국 표준판으로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정한 개정표준판 RSV라고 하는데 이것은 1952년에, 그리고 새 미국 표준판은 1970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번역본들은 고어체를 이해하기 쉬운 현대어로 고치고 최근에 발견된 사본들을 통해서 원문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갖고 번역한 것들입니다. 1978년에는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역본들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ESV, 영어표준판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도 독자적인 번역본들을 갖고 있습니다. 라임스 듀아이 가톨릭판은 1582년에 출판되었습니다. 1970년에는 새 미국 성경이 라임스 듀아이 가톨릭판을 대체했습니다.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성경은 다른 번역판 신약의 책과 똑같고 구약도 같은데 구약의 14권의 책들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여분의 책을 가리켜서 외경이라 하는데 이것은 근원이 의심스럽다는 뜻입니다. 이 의심스러운 책들은 그리스어로 기록됐는데 구약 히브리어 정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톨릭판 이외의 성경에서는 이 외경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말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한글 번역은 만주에 와서 선교하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잔 로스가 몇 명의 한국인과 협력하여 시작했습니다. 1882년에 누가복음을 시작으로 일부분씩 번역했습니다. 그러다가 1887년에 예수 선교 전서라는 이름으로 신약 전체를 번역해서 출판했습니다. 이것을 로스 번역본이라고 부릅니다. 국내에서의 성경 번역은 1893년에 공선 성서 번역위원회가 조직되어 1900년에 신약 전체를 번역했습니다. 그렇지만 미흡한 점이 많아서 1904년에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6년에 그것을 재수정해서 공인역으로 출판했습니다. 그 후 1910년에 구약까지 모두 번역했습니다. 1911년에는 신약을 포함해서 성경전서로 합본에 간행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애독하는 성경전서 개혁 한글판은 공선성서번역위원회가 펴낸 위의 번역본들을 대한성서공회가 여러 번 편집과 번역을 거쳐 1956년에 펴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역본들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번역본은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리고 쉬운 우리말로 번역한 새 번역도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성경을 쓴 사람들을 인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해보면 곧 사라져버립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성경이 비록 과학서적은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정확한 책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정확하며 역사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성경은 예언적으로도 정확합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성취된 그 많은 예언들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공평하며 모든 사람의 선과 악을 가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도 그의 죄를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높은 도덕의 표준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적들은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수없이 많은 시도를 했지만 성경은 불멸의 책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참 평강을 얼마를 내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